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처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의인들은 압제당해야 하고 악인들은 더욱 번성해지는 것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들려주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이 전부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논리와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했던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먼저 설득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껴안다, 포용하다입니다. 지금 이름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 가까이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전달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가 자신의 논리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서 나에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답을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도대체 당시 상황이 어떠했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이 표현하고 있는 기록된 내용들의 단어만 보아도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패역, 강포,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단어를 기록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당대 최고의 선왕으로 꼽혔던 요시야가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요아스가 3개월 왕위에 머물다가 또 폐위되게 되죠. 이어서 본명 엘리야김이라는 여호야김 왕이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진짜 유다의 왕으로 옹립되게 됩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는 앞을 알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백성들에게 중대한 세금을 매겼고 착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외쳤던 당시 우리야 선지자를 손수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적혔던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가슴을 치며 그 의분과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데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죄악을 심판받는데 더욱더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로 따져 묻습니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이 악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선인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논리가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옳은 결정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반항과 항변이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낸,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하박국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덮개를 벗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덮여있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하박국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설득과 논리적 이해를 구하며 날뛰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 가운데 인생의 굵직한 답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준 그 큰 그림 앞에서 납득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화를 그치고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묵시를 통해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분명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열어진 묵시를 통해 택한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하박국이 되는 것이죠. 이름의 의미대로 껴안는 자, 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4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리치며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있기는 한 거냐고 외쳤던 그 하박국이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의심들고 질문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믿음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현실에 적용해보려 보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막연합니다. 이루어지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인데, 현실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운 현실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 속히 임하신다 하셨는데 지체되는 것 같고, 속히 임하신다 하셨는데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 분명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알았기에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경주입니다. 끝이 있는 경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후 승리 지점을 향해 정해진 시간 안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싸움으로, 경주로 표현할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을 기다려내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기에, 죽고 사는 문제임을 알았기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싸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느 정도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수키로 앞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간판을 보게 됩니다. 광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텍스트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 감당할 수 없다, 치열한 그 믿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매일매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싸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또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임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싸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버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경주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명백히 쇠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확인하고 새기는 것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분명하게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의 그 최후 결승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진짜 믿어주고 신뢰해줘서 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 계획일 것임을 우리가 한번 큰 그림으로 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려진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우리 3.1교회와 또 진행되어질 썸데이 또 전도연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